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실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나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에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제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일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보다 멋있는 사랑 고백이 있을까요? 7년. 저는 군대 3년 간 것도 지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7년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 저는 전 성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수일처럼 지냈다. 정말 엄청난 로맨스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제가 그 저번 주에 이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국도를 남과 북쪽으로 횡단하는 그 거리를 얼마나 걸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던 여정이 드디어 끝을 보입니다. 야곱이 우물이 있는 마을 하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숨을 잠시 돌리고 거기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 그러자 한 목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 그 목자가 말하는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양떼와 함께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선명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야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단아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 너무 가까이 오자 이렇게 자기를 지나치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아찔해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엘의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우물에 막혀있는 돌을 치우고 나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을 봅니다. 그러고 조심스럽게 라헬의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라헬이 자기는 아버지가 라반이고 라반의 둘째 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질 뿐 아니라 그냥 주체할 수 없도록 그냥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바로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라반과 리브가에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친척인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이렇게 친족 간에 큰아이는 큰아이, 작은아이는 작은아이끼리 결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라헬을 보고 자기가 둘째잖아요. 라헬도 둘째잖아요. 자기 여자잖아요.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베델에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연인들의 로맨스, 그 사랑하는 감정, 그게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통계적으로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런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 설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갈까요? 3년? 석 달? 자기 얘기 말고 본인 얘기 말고 얼마나 갈까요? 석 달? 너무 짧잖아요. 3년, 보통 2년 6개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2년 6개월 하고도 25일 정도 되면 뭐 전 세계를 불문하고 아마 인종을 불문하고 대략 한 그쯤이면 한 3년 정도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얼마나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년, 야 대단하죠. 두 배가 넘는 7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몇 년입니까? 14년. 14년 동안 라헬 한 사람을 변치 않고 사랑한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라헬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고 레아는 덜 사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덜 사랑한 것이 레아가 라헬보다 못생겼기 때문이다. 라헬보다는 아니지만 못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17절 말씀에 기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건 모든 번역본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Lovely of shape, 몸매가 아름답고 Lovely of appearance, 용모가 아름답다. 야, 얼굴도 예쁜데 몸매도 좋아. 그럼 뭐 말 다한 거죠, 그렇죠? 말 다한 거죠. 말. 너무너무나 라헬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다 동의한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한국 말씀 보고 아 약하니까 시력이 약하면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찡그리고 막 보니까 여기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눈도 쫙 찢어지고 그래서 레아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했던 전통적인 설교자들이 설교한 것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레아가 못생겼다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은 부드럽다, 연하다, 섬세하다, 우아하다, 곱다, 약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라코트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라코트 아인, 그러니까 이 레아의 눈이 라코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번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NIV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에서는 눈매가 부드럽다.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레아의 눈이 생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 레아가 못생겼다는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모르겠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걸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무슨 소릴까? 시력이 약하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히브리어 성경하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것, 탈무드라는 것, 그렇게 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레아의 이 라코트 아이는 이 무슨 소리냐면 레아의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어쩌면 너무 울어서 이렇게 좀 촉촉한 눈, 조금은 이렇게 부은 눈, 이런 눈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레아가 그 에서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애와 작은 애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또 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지만 다시 라반에서 와서 삼촌한테 와서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원한다면 레아는 에서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이 에서에게 레아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눈가가 촉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낸 다음에 속은 거라고 노발대발하자 레아가 야곱에게 당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진짜 장자니까 나랑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그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파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성경 보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봐라. 이야기했던 사람도 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뭐 근데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레아가 여섯 레아하고 그 레아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여섯 명의 자녀를 낳고 그 여섯 명이 다 이스라엘 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를 나쁘게 얘기할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이 되었는데 레아가 못생겼으면 자기들도 다 못생긴 건데 하여튼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력이 약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레아가 아름답지 않았다, 못생겼다라는 해석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요. 다만 라헬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레아는 눈매가, 눈가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넘어가지 않고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뭘까라는 것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지금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보내는 14년을 머슴처럼 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낯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낯섭니다. 한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떻게든 어머니까지 어쩌면 이용을 해서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품삯 없이 14년을 그렇게 일을 하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품삯을 요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돈을 요구했을 텐데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이 야곱이 지금 그야말로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이 뭐야? 사랑이 아니라 돈을 선택할 텐데 발목이라도 잡았던 이 야곱이 하다못해 뭐라도 이렇게 붙들었을 텐데 보면 이건 지고지순 하다못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돈이 아니라 사랑을,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라헬을 선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바랬는데 이 야곱을 보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물질의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히 뭐 180도 바뀌어버린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라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이 야곱, 무엇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보면 성경에 이쯤 하면 나와야 될 텐데라고 생각해도 안 나오는 장면, 야곱이 자기 그 좋은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7년을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일어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큰 복을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머리 쓰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약 50세겔 정도의 집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덜 했을 거예요. 덜 줬을 거예요. 한 장정이 일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반 세겔에서 한 세겔입니다. 50세겔이면 한 2만 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일하는 게 반 세겔에서 한 세겔 정도니까 7년을 일했다는 것, 아니 14년을 일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창금을,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라헬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만 줘도 되는데, 딱 그 정도만 일할 야곱인데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알았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대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에도 그 좋은 머리를 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 성실하게 어쩌면 바보처럼, 머슴처럼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건 뭐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7년을 기다리고 또 7년을 기다립니다. 이게 말이 쉽지. 7년을 기다리고 또 7년을 기다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기다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기다려서 축복을 강탈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라헬의 사랑을 얻어버리고야 맙니다. 왜입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너무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만나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하란이 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저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아니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올지라도, 그렇죠? 다시 유턴할지라도 사랑했을 때만큼은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는, 너무너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한단 말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 되는, 평생 내 생각대로 내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금방 그리스도인 사는 거 포기하고,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눈에 불을 켜고 싸우고, 어떻게든 복수하던 내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이용당하고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느냐 말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왜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평생 사회 밑바닥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좀 폼나게 살면 안 돼요? 좀 멋지게 살면 안 됩니까? 좀 영향력 있게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쉽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제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죽어야 할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은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효율과 합리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뭡니까? 당신 하나면 난 족합니다. 어떤 것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해도, 손가락질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표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항상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지로 처음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거지로 끝이 난 나사로의 인생 어떠세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무 행복했다. 내 인생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오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곳,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왜 그렇게 갈등합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정직해야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따라 산다고 했다가 진짜로 왕창 십자가를 지면 그건 큰 일이니까, 그렇게 될까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결국 말라리아 걸려 죽고 통장에 있는 돈 다 없어지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것이 잊지 말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했을까? 누가 어떤 소리를 하는데, 누가 어떤 뭐 기적을 봤다, 병을 고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시지 않는 일인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인격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주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를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시고 우리 거 다 뺏고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로 드리는 그런 물질과 우리가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놔라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은 것, 그렇게 생각만 하면 끔찍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한 발만 더 나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리고 재밌는 거 다 없어질 것 같은 거, 그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힘이 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심이 아니니 그게 어떻게 통합니까? 그게 어떻게 서로 교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마음은 너무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교제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 아파하는 것,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것,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알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죠? 혹시 여기 이 중에 그냥 알지도 모르는데, 우리 할머니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 시천달밤 지나고 아, 저 양반이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이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아가고 만나가고 아, 이 여자가 좋은 여자구나. 이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구나.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내가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는 것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미워할까? 인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다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정말 진심을 다해 알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에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일 같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억울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수일 같았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복된 인생, 너무나 주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간 것일 것입니다. 나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언어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닌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분명한 거예요. 사랑은 팩트가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분명한 증거가 있고 사랑의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감정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은 감정만 그래서 계속 돌아요. 붕에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며 그 진심을 알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큰 만족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렇죠?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